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이 여러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11장, 두 번째 단락은 12장부터 16장 12절, 세 번째 단락이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큰 세 번째 단락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락들은 또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단락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선포,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어떤 기적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20장 16절까지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읽은 17절부터 다시 새로운 소단락이 시작해서 이 17절부터 10절까지 어찌 보면 주제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내일 보게 될 그 이후의 본문부터 시작해서는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대해서 또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지껏 쭉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사실 지금 이 나오는 17절부터 19절 내용과도 상관이 있고 또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 지금 말씀드렸던 크게 보면 마태복음의 세 번째 단락, 큰 세 번째 단락을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여지껏과는 다르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제자들이 아,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붙잡고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행동을 했지만 마귀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또 변화산 같은 곳에서는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여하튼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설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내가 혼자 올라간다, 너희는 여기 따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제자들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십자가 고난을 주님이 당하시는 거지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신 건 도대체 어떤 뜻인가? 그 뒤에 나왔던,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아홉 개의 설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인 거죠.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가? 아홉 개의 설교를 잘 생각해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웃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닮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지껏 나왔던 아홉 개 설교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가 세 개, 세 개, 세 개씩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세 개의 설교에서는 네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설교를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옆에 갖다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 설교를 하시면서는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무엇이든 네가 범죄하면 찍어내고 눈이면 뽑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 실족하게 하지 말게끔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르는 양 비유를 설교를 하셨죠. 그러니까 목자께서 주님께서 기르는 양을 찾아오면 그러면 네가 그렇게 길 잃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을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내 주변에 있는 사소하고 작은 사람,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고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하셨던 설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설교는 죄를 범한 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설교에서는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하고 처음에는 1대1로, 그 다음에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할 것을 권고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 설교에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일곱 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섯 번째 설교에서는 그때도 비유를 말씀하시죠. 만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었던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죄 범한 자에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그와 같이 행동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을 보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설교가 나와요. 이 내용은 나보다 힘이 없는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일곱 번째 설교에서는 이혼 증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율법이 아무리 너에게 네 권리라고 보장을 해주었어도 너보다 연약한 사람 함부로 내치거나 쫓아내지 말고 본래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있던 본래의 계획대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덟 번째에서는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오죠. 율법을 다 지켰어도 아직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설교가 포도 품꾼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네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안한 사람, 그 사람이 너와 똑같은 품삯을 받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원통해 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 주는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자면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건 무엇인가? 내 옆에 은혜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혹은 내가 함부로 행해도 뭐라고 할수 없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본래대로 그리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다 끝이 났잖아요. 설교가 다 끝이 나고 나서 지금 다시 새로운 소달락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도 지금 쭉 말씀드리고 설명한 것처럼 앞에 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볼게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거 주어를 보시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계획도 없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만 이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하시지만 특별히 제자들만 따로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가르치시죠.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8절이에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가슴 아픈 부분인데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누가 올라가는가? 예수님만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는 건 누가 고난당하는가?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조롱하고 채찍질을 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이게 참 묘한 내용이죠. 올라가는 건 같이 올라가는데 고난당하시는 건 주님 한 분만 고난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같이 가자. 그리고 실제로도 같이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인자 혼자만 고난당하고 인자 혼자만 팔려가고 인자 혼자만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는 가고 있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것을 이미 이때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은 주님 혼자 당하실 것도 다 각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만 혼자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엔 19절 끝에 제 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새로운 소달라기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서 행하셨던 아홉 가지 설교를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역할도 하고 동시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도대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그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 행동들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전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내일부터 조금 더 다시 상세하게 제자들의 반응이나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또 여지껏 했던 예수님의 설교 아홉 가지와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도대체 어떤 뜻인가? 여러분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실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럼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나름대로는 기대가 있었겠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문제는 그 기대와 생각이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같이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가셔서건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라가서건 여하튼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요. 처음에 올라갈 때에도 생각과 계획이 다르고 올라간 다음에도 하는 행동들이 다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뭐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인데 사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봅니다. 그리고 믿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를 보고 믿나요? 안 보고 믿나요? 안 보고도 믿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안 보고 믿는 게 더 큰 은혜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현실만 놓고 보면 십자가를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부르시지 않고 그냥 십자가 지시고 그런 다음에 열두 제자한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지는 그 험한 골까지도 다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배신도 당하시고 그걸 다 하신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굳이 십자가를 보여주셨을까? 왜 고난당하는 걸 보여주셨을까? 뭐 대답은 뻔합니다. 확실하게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겠죠. 확실하게 믿으라고. 십자가를 직접 보여준 건 결국 두 가지 목적 때문인데 하나는 정말 부정할 수 없게 직접 두 눈으로 봤으니까 확실하게 믿으라고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보여주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현실 속에서 보면 만약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걸 직접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납니다. 옷을 입을 때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만약 베드로가 어디 가서 큰 산 곳에 가서 좋은 밥을 이렇게 쭉 먹고 있다가 비싼 밥을 막 이렇게 먹고 있다가 십자가를 안 봤으면 그냥 편안하게 먹을 텐데 십자가를 봤으니까 밥 먹다가 그 모습이 문득 생각이 나면 밥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안 먹힙니다. 저기 좋은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을 사려고 고르고 있다가 그냥 생각이 안 났으면 편안하게 샀을 텐데 봤잖아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할 때에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사도 되나? 예수님 십자가에 다 홀라당 벗겨가지고 저렇게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사려고 할 때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생각이 나면 편안하게 옷을 사겠습니까? 못 사겠습니까? 편안하게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결과는 어떠하냐면 내가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자꾸 나를 얽어맵니다. 얽어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이웃을 때리려고 했어요. 때리려고 하다가 십자가를 안 봤으면 십자가가 생각이 안 날 텐데 십자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때리려고 하다가 보면 십자가가 떠올라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편안하게 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가 자꾸 나를 얽어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건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받으니까 분명하게 믿으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십자가가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화하고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 그거 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가? 제자들은 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좋은 대학 가는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 남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다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했던 모습은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대할 때에 항상 십자가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뀌어지길 원하는 주님이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고 싶어도 그 사람은 원래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행동거지도 보면 개차반이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정중하게 대하고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도 뭔가를 조금 더 부드럽게 정중하게 대하려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네가 목격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받은 삶입니다. 더 부자가 되는 거, 더 권력이 있는 거 이거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쭉 앞에 있는 설교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내 옆에 있는 또 죄를 범한 자,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부분이 바뀌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행동하는 것이 안 바뀌었다. 아무것도 안 바뀐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게 되었어도 내 옆에 있는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에게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바뀐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아주 격하게 이야기하는 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30년 됐는데 자기 자식을 향해서 하는 태도가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 과연 천국 갈까요? 그 사람 과연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그 사람 과연 변화받은 게 맞습니까?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내가 십자가 질 거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바라기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들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특별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무언가 행동을 할 때에 항상 십자가가 늘 눈앞에 어른어른하는, 늘 십자가가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십자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참는,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은혜로 선물 받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귀한 자리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함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내 마음에 드는 생각 그대로 생각을 갖거나 또내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거나 내가 취하는 행동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 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로 변화받고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그리고 육적인 나이를 더 많이 먹어갈수록 이전과는 다르게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